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매기 성경강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장 말씀 살펴보게 되는데요. 3장의 내용은 이 바울의 사역의 승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역의 승리를 다루는데 이 본 3장에서 그 핵심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바울은 그런 거거든요. 나를 용서하신 분으로부터 천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말이겠죠.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다. 나는 그러한 증서가 필요 없다. 바울은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운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운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는 데 있어 그 직분 담당의 정당성 여부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천거를 받아왔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추천서를 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증거는 그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증인이고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저는 라디오 전도를 듣고 그리스도께 돌아온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편지를 받게 되고요. 저희만 같아도 그렇죠. 이 매기 성경강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사연을 남겨주시고 또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나누시는데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요.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남겨주시면 매기 성경 강의 거기 클릭하셔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분이 한번 사연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 가족 외에 아무도 라디오 전도를 통하여 그곳에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건데요. 그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마침내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그 지방에 있는 나름대로의 우리 방송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방송을 듣고 나름대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이 변화되었으니까 우리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기 성경 강해가 지방사까지 해서 네 군데에서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본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방송을 접하신 분들은 저희의 편지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저는 한 자리에 있지만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편지의 역할이 감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저의 추천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증인이 아니느냐. 우리 마음에 썼다. 그러나 그 마음에 썼다고 하는 건 그냥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 그렇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4절로 가보세요. 4절 말씀은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것은 저에게 확신을 주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신학교에 다닐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동반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일찍이 고백했었으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더 이상 지적인 증거로부터 확신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과정을 통과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바로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산의 진미도 맛보아야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 자체가 그러한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하나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면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요즘도 시음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음식 맛, 또 음료수 이렇게 맛하는 거, 보는 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자는 도전입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낫느니라. 여러분도 아마 이 고린도후서를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음을 감지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통해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위대한 업적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물을 원하셨다면 여러분이나 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에는 거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연약한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을 택하사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 대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러분 구약 특히 율법에서 의문은 죽이는 것으로 율법은 실제로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말이죠. 율법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적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문자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밝히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문자적인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종종 회중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전해준 모세조차도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렇죠? 모세가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며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어느 분의 예를 한 번 더 소개를 하면 참 좋은 예를 드시던데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 내가 손이 부러졌다면 어디에 부러졌는지 어떻게 부러졌는지를 알려면 엑스레이 투시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사진을 찍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떻게 속이 망가졌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부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엑스레이 자체가 부러진 팔을 고쳐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러분, 옛 언약인 율법은 죽음을 집행하지요. 율법이 돌판 위에 새겨졌다고 말할 때 그것은 십계명을 지칭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율법이 비록 인간은 정죄했다고 해도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율법엔 잘못이 없어요. 드러나게 했다고 해서. 잘못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지만 모세 얼굴의 영광은 점점 사라져갔다고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이 영광스럽다면 신약은 한층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9절도 보세요. 정죄의 직분은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느니라. 여기서 의의 직분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나니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이란 율법을 말합니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있을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바울은 모세의 율법의 수여와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의 날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2절과 13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이 무엇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첫 번째로 주어지고 또 두 번째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율법을 새긴 돌판을 그에게 주셨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율법이었어요. 또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었고요. 그러나 또 그 율법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처음 두 가지의 계명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뭐였죠? 출애굽기에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완전하고 매우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로 베는 것에는 칼로 베는 형벌을 요구했습니다. 그 율법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것이었어요. 율법이 어떠한 형벌을 요구하든지 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들은 이미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산 위에서 내려오면서 먼 발치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두 계명을 범하고 있었다고요. 모세는 감히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백성들의 진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었겠지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 돌판을 백성들에게 가져갔더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즉시 심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에는 즉각적인 죽음이 구약시대에 수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깨트리고 백성들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멸망받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두 번째로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은혜와 자비로 다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핵심에는 성막과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본적인 요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인데요. 또 히브리서 12장 10절 17절에서는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계시인가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율법은 인간이 도무지 실현할 수 없는 의의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정죄여 곧 죽음의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제사 제도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비로소 완성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 아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이것은 진정한 영광의 선포이며 놀라운 복음의 계시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방도를 제공하지만 사람들은 연약하고 율법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생활방식이지만 인간의 타락한 상태는 율법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선고임을 토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한 영광을 현시합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서 복되다는 말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어 자비로 대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인간의 어느 한 가족이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묘사입니까? 모세가 두 번째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었고 얼굴은 광채가 가득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은 얼굴이 영광으로 빛나서 백성들이 그 모습 자체를 못 보도록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수건을 쓴 이유는 그러므로 그 율법으로 인한 모세 얼굴의 광채는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얼굴이 빛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으나 그 영광은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로 이제 돌아오셔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도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썼던 수건은 이제 하나님의 옛 백성, 즉 유대인들이 마음을 가리운 수건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의를 이루는 완성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아직도 수건에 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므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서 그것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이나 마음을 살펴볼 때 그러한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지요. 다윗도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욥도 혼란에 빠졌었고요. 죽음을 눈앞에 둔 시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연약한 성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리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것은 그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비로소 우리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마음의 번민으로 인한 것이며 생활 속에서의 죄 때문에 어두워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돌이켜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수건은 없어질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 절 더 보실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그 수건을 벗기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바울이 시몬 베드로가 했던 것과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시면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여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구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세상으로 모시지 못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에게 그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율법에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한 절만 더 보실까요? 이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포입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그 수건이 사라져 너무도 은혜적인 그러한 부분만 보이게 되고 남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흰자로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죄가 있다면 우리의 눈은 수건으로 가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죠. 이것은 단번에 변화되기 위하여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까지 계속 바라본다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비추어 보아야,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또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봐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 세상 일들이 그 영광과 은혜의 빛에 가리워 희미하게 사라지리라.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날마다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